예. 사무엘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가일, 나발, 다윗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비가일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여인이고, 나발은 이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뭐 나발이고 아내 이름 아비가일, 또 여인은 괜찮았는데 남편은 거칠고 행실이 악했다. 그 남자는 칼렙족이었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이방인이었죠. 여인은 뭐 유다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아비가일을 지혜 문학 집에서 26장 15절에 17절 뭐 그런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지혜 문학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정숙한 아내는 은혜 중에 은혜다. 어떤 저울로도 절제하는 영혼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착한 아내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창궁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다보신 몸매 아름다운 얼굴은 거룩한 등경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다. 라고 뭐 이런 여인들을 예찬하는 그런 지혜 문학의 부분이 있는데, 아비가일은 그게 걸맞다라는 거죠. 남편 나발은 이 아내와 정반대로 뭐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나쁜 사람의 전형이었던 듯 합니다. 다윗이 이 나발에게 우호적인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너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나에게 적당히 이렇게 좀 뭐라 합니까? 그걸 갖다가 그 지켜주는 세금을 갖다가 좀 나한테 내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나발이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사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들이 득실거리는 판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털을 깎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뭐 안 주겠다는 말이죠. 뭐 예, 그래서 뭐 다윗은 도망자일 뿐이지 뭐 네가 대단하다고 나에게서 세금을 뜯어가려고 하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나발이라는 것은 이름으로 쓰이는 구유명사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보, 멍청이를 또 의미도 한답니다. 25절 보면 이제 나리께서는 나발이라는 고약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 요정은 나리가 보내신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중간에서 이제 수습을 하고 하면서 다윗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발과 같은 부류에 대해서 이제 지혜 문학을 보면 집에서 14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인색한 눈을 가진 자는 악하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무시한다. 욕심이 많은 자의 눈은 제 몫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몹쓸 부리는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 구두쇠는 음식을 아까워하여 그의 밥상에는 음식이 모자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저녁에 가까운 인물이 나발이다라는 건데, 결국 나발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결과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37절에서 38절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나발에게 그동안의 일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나발은 심장이 멎으면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열흘쯤 지나서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갑자기 과부가 되고 다윗은 과부가 된 그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죠. 42절에서 아비가일은 서둘러 일어나 나귀에 올랐다. 그의 여종 다섯도 함께 따라 나섰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또 동맹을 통해서 늘 정치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윗은 나발에게서 여자만을 취한 게 아니라 권력자의 그 나발이 갖고 있던 지위와 재산도 고스란히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큰 싸움을 벌이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게 이 다윗의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다윗의 아내였던 미칼은 사울의 딸이었죠. 사울이 다윗에게 준 자신의 딸입니다. 근데 미칼을 사울이 그 사이에 다윗이 도망친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립니다. 미칼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실 때 도와주기도 했던 아내였죠. 이방신을 이렇게 이불 안에 넣어가지고 다윗인 척 해놓고 남편을 피신시켰던, 그래도 초반에는 다윗을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44절 사울은 다윗 아내인 자기 딸 미칼을 갈림 출신 라이스의 아들 팔티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카엘과 다윗 사이에 어떤 관계에 어떤 깊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처음에 미카엘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이 미카엘이 다윗을 증오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제 나중에 소설적인 요소죠. 나중에 이제 미카엘의 그런 태도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전투에서도 지략가였지만 이러한 정치 외교, 뭐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죠. 관계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를 알아보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등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여튼 사무엘기 저자는 다윗을 지혜로운 사람의 전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대립되는 인물은 바로 사울이죠. 그 사울은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어리석은이의 전형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27장 1절에서 11절 다윗이 다시 필리스티아로 망명하다 합니다. 다시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갑니다. 1절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가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어쨌든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그의 영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 그래서 다시 필리스티아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울은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갔다고 여깁니다. 4절 사울은 다윗이 가스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다. 이제는 내 땅으로만 돌아오지 마라. 너는 거기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필리스티아 땅에 머무르면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몰래 습격합니다. 전리품을 빼앗고 습격한 마을은 전멸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한 것인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습격한 마을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너무나도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이죠. 그렇게 필리스티아 지역으로 넘어가서도 그들에게 동화되는 게 아니라 필리스티아 사람들 침으로써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필리스티아의 왕은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안심합니다. 11절에서 12절 다윗은 저들이 우리를 두고 다윗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였다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며 남자든 여자든 모두 죽이고 아무도 가스로 데려오지 않았다.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내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아키스는 왕입니다. 다윗이 제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는 영영 내 종이 되겠구나 하며 다윗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처세술이죠. 뭐 처세술이면서 또 다윗의 어떤 뭐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중간에 이제 사울이 이제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28장 1절에서 25절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필리스티아가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 사이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고 사울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자신이 손으로 몰아내었던 영매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죠. 3절 사무엘은 이미 죽어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고향 라마에 묻혔다. 한편 사울은 영매와 점쟁이들을 나라에서 몰아내었다. 7절 그리하여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혼백을 불러오는 여자를 하나 찾아내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봐야겠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엔도르에 혼백을 불러올리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말하겠다. 사울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영매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쫓아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영매는 사무엘의 영을 보자 이제 변장한 그가 사울왕임을 알아차리죠.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12절 그 여자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등장한 사무엘의 영은 사울에게 저주만을 퍼붓습니다. 19절 주님께서는 너와 더불어 이스라엘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시어 내일이면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죽었으니까 너도 이제 뒤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20절 그러자 사울은 곧바로 땅바닥에 벌렁 나가 떨어졌다. 사무엘의 말에 몹시 겁을 먹은 데다 밤낮으로 온종일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할 기운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사울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사울의 모습은 비참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제 손으로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의 눈밖에 나더니 이제는 자기 손으로 몰아내었던 영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고 찾아온 것이죠. 어떤 것 하나 좋아 보이는 것이 없는 사울의 마지막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9장 1절에서 11절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배척당하다. 이 부분도 짧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을 믿고 있는 아키스 왕과 출정을 했지만 이제 필리스티아의 다른 통치자들은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치려고 출정했냐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출정한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필리스티아의 다른 통치자들이 받지 않습니다. 5절, 그가 바로 사람들이 춤을 추며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고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니요.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지역의 아키스 왕은 다윗이 뭐 미친 것도 봤고 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필리스티아 왕은 뭐 이 다윗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자기들과 싸웠던 인물, 그리고 이 인물이 있을 때 자신들이 전투에서 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정도도 아마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필리스티아 왕들이요. 아키스 왕은 할 수 없이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수완 좋은 다윗은 억울함을 표시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 철수합니다. 8절, 다윗이 아키스에게 항의하였다. 제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임금님 앞에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 종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11절, 그리하여 다윗과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즈르엘로 돌아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필리스티아의 이번 출정에서 이번 전투, 이스라엘과의 전투입니다. 전투에서 사울 임금과 그의 아들 요나탄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전투에 다윗이 빠진 거죠. 그래서 사울 임금의 죽음에 다윗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기 상권이 아주 절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다윗은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을 예감하고 이 전투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빼면서 이 사울의 죽음, 사울의 피해에서 자기 책임을 벗어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 사이에 다윗이 아말렉이라는 곳을 또 필리스티아 진영을 칩니다. 30장 1절에서 31절 다윗이 출정을 나갔던 사이 아말렉 쪽이 먼저 아말렉을 치기 전에 아말렉 쪽이 그 다윗의 마을을 습격합니다. 습격을 해서 그들의 재산과 가족을 모두 가지고 가버립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그 전에 필리스티아 마을들을 습격하고 전리품을 빼앗고 다 전멸시키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소문이 안 날래야 만날 수는 없겠죠. 그냥 지레짐작으로 다윗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닐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났을 테고 아말렉 쪽이 이제 복수를 하러 다윗의 재산을 빼앗은 거죠. 3절 다윗과 부하들이 성읍에 이르러 보니 성읍은 불타버리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이미 사로잡혀가고 없었다. 그러자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이제는 반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6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모든 군사가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쓰라려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자고 수군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의 하느님 덕분에 힘을 얻었다. 이 다윗을 지금까지 따랐던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였는지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2장 2절 보면 또한 공경을 빠진 이들, 빚진 이들, 그 밖에 불만에 찬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는 가장 가난한 사람, 또 버림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이 히브리 집단들이 처음에는 이 도시 국가들을 위해서 일하던 어떤 직업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게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의 모습에서 이제 좀 추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들은 그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도시 국가들을 무너뜨리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대로 하면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쿠데타를 꿈꾸는 집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전투와 항상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쿠데타가 그 도시 국가를 뒤집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일상이었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 이름은 기존 체제의 불만을 품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아마도 커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윗과 함께 도망 나온 이 무리도 언제든지 다윗을 칠 수 있는 그러다가 뭐가 수가 틀려지고 자기랑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윗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또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또 다윗의 집단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기 집단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언제든 자신을 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다룰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들을 좀 달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